VOA 세계 뉴스입니다. 흑해에서 지난 15일 난파한 러시아 유조선에서 기름 유출이 확인됐다고 러시아 정부가 16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 사고로 한 명이 사망했고 두 유조선의 승조원 26명이 구조됐지만 적재돼 있던 연료용 기름이 유출됐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유조선 볼고네프트 2일 2호와 2, 3, 9호는 지난 15일 흑해와 아조해를 잇는 케르치 해협에서 악천후를 만나 2일 2호는 침몰하고 2, 3, 9호는 심각한 손상을 입고 좌초됐습니다. 두 유조선 중 어느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전문가들을 현장에 배치해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부분적 유출이 있었다는 점 외에 유출 정도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 두 유조선에는 총 9,200톤의 석유가 절반가량씩 실려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기름 유출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실무진 구성을 명령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한편 흑해와 인접해 있는 우크라이나의 환경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유출 정도가 심각하다면서 흑해에서 대규모 환경오염이 예상되며 이는 러시아의 해양안전규칙 미준수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특사가 어제 최근 독재정권 붕괴 뒤 시리아를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반군 지도자를 만나 정권 이양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예이르 페데르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이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아메드 알샤라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수장과 회동했다고 특사실과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측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페데르센 특사는 시리아의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시리아에 대해 내려졌던 제재가 신속히 종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데르센 특사는 특히 모든 시리아인을 포함하는 정치 과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과정은 시리아인들 스스로가 끌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545는 내전이 계속되어 온 시리아의 미래는 시리아 국민이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른 평화 구축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페데르센 특사는 아울러 정권 이양 기간 동안 유엔은 시리아 국민에게 모든 종류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특사의 이번 방문은 시리아 반군이 지난 8일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선언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미 해군 해리 트루먼 항공모함 강습단이 14일 중동 해역에 진입했다고 이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날 밝혔습니다. 트루먼 항모강습단의 이번 배치는 영내 안정과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중부사는 설명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14일 늦은 시각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재기를 막으려는 이스라엘의 노력과 가자지구에서 계속되는 하마스와의 전쟁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 중인 100명가량의 인질들을 귀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네타냐후 총리는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통화가 매우 친절하고 따뜻하며 중요한 대화였다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완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인질 석방을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도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자신의 취임식 전까지 인질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자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최근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한편 이번 통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 확인 등을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중부와 북부의 가자시티 등지에서 최소 53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했다고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보건당국이 이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보건당국의 이 같은 발표는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날 공습은 무장세력들을 겨냥한 것이었고 수십 명의 무장대원을 사살했으며 여러 명을 생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진격을 계속해온 러시아군이 이 지역 내 두 곳을 추가 점령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지역 내 베셀리하이와 푸시키노 지역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주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강경 기조의 대북정책 동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은 이 사태를 대내외에 자신들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한국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하루 만에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가끔 눈 오는 곳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강경 기조의 대북 정책 동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은 이 사태를 대내외에 자신들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지난 14일부터 직무에서 배제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렸군요.
그렇습니다. 16일 한국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안 보고를 통해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기존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상황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줄곧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던 통일부의 기존 태도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발언입니다.
네, 통일부의 입장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국 내 정치 지형의 중대 변화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최우선 임무이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책을 이어가긴 힘들 것이라며 무엇보다 대북협상파인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5월 10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이후 남북한 간 상대방에 대한 경쟁적인 전단과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로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한국사법당국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사태로 구속된 김영현 전 국방장관을 15일 불러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합참에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도적 군사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일반 이적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검찰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런 조사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 기조가 유지되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며 대북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했던 모든 것들이 순수한 북한 대응이 아니라 이것이 국내 정치적인 것과 연계됐다라는 그런 이미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면 여기에 대해서 확성기라든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라든지 그런 것들의 동력들이 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은 이거를 또 이용하겠죠.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압박해 대화로 나오게 하고 핵과 미사일 보도화를 단념시킨다는 담대한 구상을 내걸고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과 북한인권 공론화 등 북한을 압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올해 광복절에는 남북 간 화해 협력보다는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의 통일 독트린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 기자,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들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소식을 보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한국에서 1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윤석열이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정계와 사회계에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탄핵 열기가 더 한층 고조되는 속에 여당 내 분열이 격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 관련 수사 진행 상황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내부에서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비교적 시간차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북한은 이를 약 4시간 만에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선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 침묵하다가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 뒤에야 처음 관련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나오나요?
북한 매체들의 보도 태도도 신중하지만 당국이나 주요 인사들의 윤 대통령을 겨냥한 비난의 소리도 아직 없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북 강경책을 썼던 윤석열 정부가 중도 하차할 위기에 처한 데 대해 북한은 내심 반기면서 굳이 나서서 역풍이 불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당분간 수사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이번 사태를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새 대남 노선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며 내년 초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헌법 개정 내용을 적극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 결과 계엄 주도 세력의 남북한 군사 충돌 유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한국에 대한 비난 공세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네, 한국의 정권 공백 상태를 활용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관측들이 나옵니까?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러시아를 도와 상당한 규모로 파병하고 무기를 계속 지원하는 상황에서 남북 갈등은 북한에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지는 않으리라는 겁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북한의 주요 전선은 남북이 아니라 서방 대 반서방 전선으로 확대돼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한국은 정세 관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용석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 변수가 악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하고 협상을 할지 자체에 대한 쉽지 않은 영역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한국 내부의 어떤 정치 상황까지 포함해서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면 도발을 통해서 또는 긴장 고조를 통해서 자기들 보기에 우호적일 수도 있는 흐름 자체를 깨거나 바꿀 어리석은 짓은 안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많이 들죠.
박원곤 교수는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도 위기 고조를 통해 상대방을 대화로 끌어내는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며 트럼프 새 행정부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협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한국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14일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14일 BOE에 관련 질문에 미한 동맹은 철통 같고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요르단 아카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demonstrated its democratic resilience.
이어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봤다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두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는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법치주의에 대한 지지를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철통 같다며 최근 몇 년간 동맹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고 미국은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및 한국 정부와 상호 이익과 공유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한국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탄핵 사태 국면에서 잃어버린 동맹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외교와 안보 분야의 공백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4일 한국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안타깝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We ought not to be surprised in light of what happened with the attempted imposition of martial law and the anger that that stirred.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여러 외교 안보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발동 시도와 그로 인한 한국 내부의 분노, 한국 민주주의가 훼손된 불행한 사건을 감안하면 놀랍지 않은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마스 신킨 알스트리트 연구소 정책국장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인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적절한 절차가 준수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from a U.S. perspectiv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democracy is preserved and that proper.
또한 미국은 중요한 동맹이자 파트너인 한국의 안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윤 대통령 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안정성을 회복할지를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으로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넘겨받아 이를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탄핵안 가결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미한 동맹은 철동 같고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과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법치주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함께 우리의 상호 이익과 공유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미국 정부가 강조한 것처럼 미한 관계의 굳건함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데 공통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다만 대통령직 대행 체제가 가진 권한의 한계와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양국 정부 당국자들이 미한 관계를 이전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국의 상황과 내정에 미국이 간섭할 수는 없지만 미국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중요한 조약 동맹이라는 점에서 한국 당국이 계엄 국면에서 미국과 소통을 거부했던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영향은 신뢰의 상실이라면서 향후 한국의 과제는 그 외교적 피해를 복구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big effect of this is the loss of confidence, I think, that occurred. So the task now is to repair that.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국과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신뢰 회복뿐 아니라 정부의 안정성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되찾아야 한다면서 한국 정치권이 대통령 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 혼란을 빠르게 수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과 일본 등 역내 우방들에게 정책의 연속성과 정부의 안정성, 민주주의 회복력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태로 윤 대통령이 미국과 발맞춰 추진해온 외교 정책들의 성과도 함께 묻힐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미한의 3자 협력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s focusing on strengthening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s a foundation for South Korea reaching out to Pyongyang, Tokyo and Beijing.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한국이 북한과 일본, 중국과의 관계를 모색하는 데 있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토대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매우 대담하고 정치적으로 위험이 큰 결정이었으며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도 매우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일 관계가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미국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했던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의 권력 공백 상태를 북한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면서 미한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언 전 부장관보는 이번 계엄령 사태에 연루된 한국 육군 고위급 장성들이 잇따라 해임되거나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상당수의 인력이 사라지게 되는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one area that has been touched upon by some that does concern me, and that is if you look at the upper echelons of the leadership.
그러면서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군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매우 신속하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 직무대행 기간 등 한국 정부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시기에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it is a case where there is less stabilit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e's going to act out and carry out.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교체되는 전환기를 맞아 당분간은 양국 모두 정치적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와 얼마나 깊이 관여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역내 동맹의 중요성을 트럼프 행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한 동맹, 미한의 3국 협력의 틀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미국 차기 정부가 계속 관심을 둘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나탈리아 슬라브니 스템슨 센터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지도자들은 특히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이익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고려할 때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진단했습니다.
Overall, I think U.S. leaders value this partnership, especially with how big of a role South Korea plays in the global economy and how.
이어 한국이 역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주변국이나 동맹국 중 그 누구도 한반도에서의 큰 변화를 원치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전환기에 서로를 안심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더 활발한 소통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하루 만에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최근 몇 년간 미한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 이룬 엄청난 진전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의 재임 기간 동안 미한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데 확신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무총리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의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통화는 한반도 시각 15일 오전 7시 15분에 이뤄졌으며 양측은 현재 한국 내 상황과 동맹 강화,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임을 설명했다면서 외교 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고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이 직면한 북핵 위협과 러북 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권한대행은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현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 럭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 권한대행과 15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럭케머라 사령관은 미한 양국 방위체계 하의 연합사령관으로서 연합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하며 계획된 연합훈련 활동과 작전, 투자에 미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 권한대행에게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연합준비태세와 정전협정 이행, 연합전력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미한동맹 강화를 위한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고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한국의 비상상황 속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은 강력한 동맹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통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주한미군 사령부는 전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거론한 데 대해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이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릭스카 상원 의원은 13일 공산주의 중국 정부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know that communist China is a despicable government and whether it's in South Korea or in the United States or anywhere around the world.
스카드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국민 담화에서 미국 항공모함 등을 겨냥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나는 공산주의 중국이 비열한 정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들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계 어느 곳이든 우리 삶의 방식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훌륭한 동맹국이며 한국을 계속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스카드 의원은 한국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시각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에 대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무인기를 띄어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과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며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윤 대통령이 중국인이 연루된 간첩 사건을 거론한 데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며 특히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 및 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로 미국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담화에서 언급한 미 항공모함 등을 겨냥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13일 VOA 기자 만나 윤 대통령이 거론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에 대해 언급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며 이에 대한 브리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familiar with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that you just cited. I have not had a briefing on that, so I'm going to refrain from commenting on those specifics.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일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다만 윤 대통령이 한국에서 매우 도전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회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해제시킨 한국의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13일 VOA 기자 만나 한국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입법부가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서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봤다면서 이는 정말 큰 영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The world has watched as the South Korean people and their elected legislature has stood up.
이어 지도자가 권력 장악을 시도하는 건 누구에게나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인 영킴 공화당 하원 의원은 11일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미한일 관계를 약화시키는 건 우리의 적들을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 사유로 일본 중심 외교가 명시된 데 대해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내 안보 환경 악화와 복잡한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이 13일 한일 양자협력과 미한일 3자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외무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지적한 한국 야 6당의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의 전략적 환경 하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한국과 계속 긴밀한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일 협력에 대해서도 일본 주변 지역의 안보 환경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국제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일본, 미국, 한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미국, 한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의 혼란한 정국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한 언급은 삼가겠다며 한국 내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6개 야당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회 본회의에 13일 보고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은 탄핵 사유를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집중하고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와 관련한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발표한 탄핵안 표결 관련 성명에서 미국 등 우방국을 향해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 주신 데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우리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렸고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국제위원장인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번영과 동아시아 평화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굳건히 지지한다며 한일 우호 협력 관계도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끌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올해 북한 남포 유류 항구에 50척이 넘는 유조선이 드나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허용치의 최대 3배가 넘는 정제유가 반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은 관련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북한 남포 유류 하역 시설에서 모두 52척의 유조선이 포착됐습니다. 뷰에이가 플래닛랩스에 올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류 하역 시설이 밀집한 남포항에서 일주일에 한 척꼴로 유조선이 정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유조선은 바다 쪽을 향해 길게 뻗은 하역 부두와 주변 하역 시설 등의 선체를 밀착했습니다. 짙은 구름이 낀 날이나 위성사진이 촬영되지 않은 날까지 감안하면 실제 정박한 유조선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포 유류 하역 시설은 과거 유엔 안보리 등이 북한의 불법 유류 활동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북한 혹은 제3국 유조선이 이곳에서 유류를 하역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유조선 정박 횟수를 토대로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 양을 추산하기도 했는데 이를 근거로 매년 안보리의 허용치 50만 배럴이 초과되고 있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 양을 선박에 따라 만에서 3만 배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포에서 포착된 52척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북한에는 최소 52만에서 156만 배럴의 정제유가 반입됐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가 이미 올해 한도를 초과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15일 북한에 반입되는 정제유와 관련한 BOE의 질의에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지난 3월에만 16만 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하면서 안보리가 부과한 50만 배럴 상한선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는 물론 중국에도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북한의 행동을 단합되고 분명하게 규탄하는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에 다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유조선의 불법 유류 획득 정황은 여전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BOE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해 이달 1일부터 10일 사이 공해상에서 포착된 북한 유조선이 최소 7척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올해 한도를 넘긴 상황이지만 유류를 실어 나르는 유조선의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조선 7척 중 2척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는 이들 유조선이 사실상 북한 해역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유류 관련 활동이 계속된다는 것은 남포 유류 항구의 최근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남포의 유류시설 밀집 지역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류 하역 접안시설을 한 개 신설하고 바로 옆 기존 접안시설 끝부분에 직사각형 모양의 지대를 추가했습니다. 또 북한은 유류시설 밀집 지역에 지름 15에서 20m에 달하는 유류탱크를 꾸준히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에 만들어진 것을 포함해 이 일대에는 모두 38개의 유류탱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탱크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버츠 전 위원은 지난 5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이전은 불법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y transfer above the cap should be considered illegal. And it's just further evidence that...
또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보리, 특히 대북제재 1718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가 독자 제재 등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효된 북러 조약이 영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러시아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러시아 고위관리가 북러 조약이 한반도 등 전 세계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확대되는 군사협력은 영내 안정을 해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지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에 맞서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미하일 갈루진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 12일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북러조약 발효 기념행사에서 새 조약이 한반도와 동북아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제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을 상대로 공개적인 공격을 감행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체결했고 약 6개월 만인 지난 4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 조약은 양국 중 어느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양국 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복원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금 같은 대통령 탄핵 상황에선 대북 확성기와 전단살포 그리고 휴전선 일대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인 전봉근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제약받는 상황에선 이런 조치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청와대에서 국제안보비서관과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전봉근 박사를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12월 3일 발생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 용산 대통령실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사이에는 비상 소통 채널인 한라인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라인이 작동 안 했나요?
예, 한미 대통령실과 백악관 사이에는 핫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당연히 한국 측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국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에 통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하게 오판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사태에 크게 실망한 것일까요?
아주 크게 실망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선 이번의 그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의 가치 또 인권과도 상당히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웠겠죠. 미국은 한국의 그러한 행동이 첫째 잘못되었고 둘째 그런 것에 대해서 통보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의 외교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크게 몇 가지 이유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비상계엄을 하고 우리 국회를 유린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적 신뢰성, 국가적인 신임성, 신뢰성이 아마 떨어졌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의 탄핵 과정 그리고 현재의 대통령이 사실상 대통령 권한 행사의 불능으로 인해서 한국의 군 통수권 그리고 외교권 행사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한국의 외교안보가 어쩌면 가장 취약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시도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습니다.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왜 반대를 한 것일까요?
아마 국민의힘 당에서도 대통령이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 탄핵 소추를 했을 때 몇 달 뒤에 대통령 선거에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당이 거의 100% 대선에서 진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돌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탄핵 소추를 반대를 했지만은 아마 계속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안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과도히 진영적인 외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탄핵 소추안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이것이 탄핵의 사유는 될 수 없다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다른 여러 가지 탄핵 소추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내에서도 큰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한국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시나리오고 또 다른 것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질서 있는 퇴진 시나리오입니다. 향후 정국이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 전개될까요?
질서 있는 퇴진의 시나리오는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즉 다시 말해서 당장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그리고 하야를 약속함으로써 비로소 승리될 수 있는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이러한 것을 자진 하야를 부정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탄핵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정국은 누가 이끌어가야 하나요?
이와 관련해서 아주 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은 바로 다음에 있는 국무총리 그리고 그 다음 장관이 이러한 한국의 그 상황에 대해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 순서가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내란을 했고 그 내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정부 전체가 상당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의 행정부와 그리고 유일하게 그 외에 국민의 주권을 위임을 받은 국회가 같이 협의를 해서 당분간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기까지는 전국을 이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1월 20일에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요구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 관세 문제, 그리고 방위 분담금 문제,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뭐 정상회담, 북핵 협상 등등의 많은 안건들이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미리 미국과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한국은 어느 누구도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국의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전봉근 박사님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금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휴전선 일대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등을 주장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한반도는 지난 거의 냉전기 그리고 탈냉전기 계속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에 이제 탈냉전기의 남북 대화도 사실상 끊어졌고 그리고 북한은 이제 핵무장을 함으로써 더욱더 공격적인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현재 대통령의 사실상 유고의 상태로서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전단 살포, 확성기 문제 그리고 대규모 군사훈련 등은 우리가 일방적으로라도 저는 중단하는 것이 현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한국이 일방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면 북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까요?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고 없기도 합니다. 사실 현재 우리는 전단을 보내고 북한은 오물을 보내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하고 북한도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자기들의 그 장면을 보면은 한국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단한다면 북한이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지만 북한이 그런 상황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안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체의 사건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는 북한의 태도와 무관하게 우리가 우선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봉근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전문가인 전봉근 박사로부터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문제점과 수습 방안 그리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가끔 눈 오는 곳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맑습니다. 평양 최저 영하 7도, 최고 0도, 안주 최저 영하 9도, 최고 0도, 남포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1도, 평안북도 대체로 맑습니다. 신의주 최저 영하 8도, 최고 0도, 수풍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1도, 강계 구름 많고 흐립니다.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4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맑습니다. 해주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3도, 용년 하루 종일 흐립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2도, 개성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3도, 사리원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1도, 신계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1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습니다. 함흥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5도, 장진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하 8도, 해산 하루 종일 흐립니다.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7도, 원산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5도, 평강 최저 영하 11도, 최고 0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맑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한때 눈 오는 곳도 있습니다. 청진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1도, 선봉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상 3도, 삼지연 흐리고 구름 많습니다. 최저 영하 23도, 최고 영하 13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하루 종일 0.5에서 1.5m 일겠고요. 먼바다는 하루 종일 1에서 3m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오후 하루 종일 1에서 2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진격을 계속해온 러시아군이 이 지역 내 두 곳을 추가 점령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지역 내 베셀리 하이와 푸시키노 지역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도네츠크와 루한시크를 아우르는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진격을 계속해왔으며 최근 이 지역 내 전략 거점인 포크로우스크 진군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점령을 목표로 공세를 강화해왔으며 현재 돈바스의 80%가량을 점령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가 70%가량 점령 중인 우크라 남부 자포리자의 러시아군에 연료를 보급하는 열차 40량가량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은 철로에 대한 사보타주 파괴 행위와 함께 고속기동 포병 로켓체계 하이마스 공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크름반도에서 자포리자 지역으로 향하는 연료 보급 경로에 지장을 주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상하이 부시장 등 중국 정부 관리들이 오늘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화위안 상하이 부시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2010년 시작된 연례 타이베이 상하이 포럼 행사 참석을 위해 이날 타이베이에 도착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화 부시장은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이동했으며 현장에 나온 타이완 독립 지지 단체들은 타이완과 중국은 별개의 나라라고 외쳤습니다. 화 부시장 일행은 이날 타이완 제1야당인 국민당 소속 장완한 타이베이 시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 예정입니다. 장 시장은 지난해 상하이를 방문해 같은 연례 행사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중국 관리들의 이번 타이완 방문은 최근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 등이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연하고 이에 타이완군이 경계 태세에 돌입하는 등 양측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지난 2019년 미국이 타이완에 판매를 승인했던 M1A2 에이브람스 T형 탱크 첫 인도분 38대가 이날 타이완에 도착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탱크들은 타이완이 30년 만에 처음 확보한 새 탱크로 나머지 인도분은 내년과 2026년 두 차례에 걸쳐 차례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가 오늘 올라프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번 신임 투표는 지난 11일 숄츠 총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의회 해산 등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간 합의에 따라 조기 총선은 숄츠 총리의 신임 불신임 여부와 무관하게 내년 2월 23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숄츠 총리와 장관들은 결과에 따라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대행체제로 현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앞서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 녹색당 등 3개 정당으로 구성된 숄츠 총리의 연립정부는 지난달 6일 숄츠 총리가 자민당 소속 재무장관을 해임하면서 붕괴했습니다. 연정 붕괴는 세금 감면 등을 놓고 정부와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 간에 잇단 파열음이 나온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숄츠 총리에 대한 독일의회의 이번 신임 투표는 지난 2005년 게르하르트 슈레더 당시 총리에 대한 불신임이 결정됐던 신임 투표 뒤 처음입니다. 흑해에서 지난 15일 난파된 러시아 유조선에서 기름 유출이 확인됐다고 러시아 정부가 16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 사고로 한 명이 사망했으며 두 유조선의 승조원 26명이 구조됐지만 적재돼 있던 연료용 기름이 유출됐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유조선 볼고네프트 2일 2호와 2, 3, 9호는 지난 15일 흑해와 아조회를 잇는 케르치 해협에서 악천후를 만나 2일 2호는 침몰하고 2, 3, 9호는 심각한 손상을 입고 좌초됐습니다. 두 유조선 가운데 어느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됐는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전문가들을 현장에 배치해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부분적 유출이 있었다는 점 외에 유출 정도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 두 유조선에는 총 9,200톤가량의 석유가 절반가량씩 실려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기름 유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실무진 구성을 명령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유엔 특사가 어제 최근 독재 정권 붕괴 뒤 시리아를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반군 지도자를 만나 정권 이양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예이르 페데르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이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아메드 알샤라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수장과 회동했다고 특사실과 반군 측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페데르센 특사는 시리아의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 시리아에 대해 내려져 있던 제재가 신속히 종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데르센 특사는 특히 모든 시리아인을 포함하는 정치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과정은 시리아인들 스스로가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결의 2254호는 내전이 계속되는 시리아의 미래를 시리아 국민이 결정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